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비 글로벌 크리스천 웨비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웨비나라고 부르죠. 이것은 웹 플러스 세미나,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웨비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 장소를 빌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아니면 또 중국에서,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또한 세상 도처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동시간대에 같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웨비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격변하는 사건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수시로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이고 또는 예언의 성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그저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전부터 정확하게 이해해 왔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설명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그러들지 않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말 우리 마음에 헌팅하는 우리 마음에 계속 울리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질문인데 그것은 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수백 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도 왜 이렇게 속히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병이 많고 죽음이 많고 전쟁이 있고 외롭고 심각한 이 죄악적인 지구에서 의인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시대에 100년, 50년, 30년,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또 지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무덤에 들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왜 오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번에 우리 웨비나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시기에 이렇게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바다를 나갔습니다. 바다에 가서 보니까 이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다를 보면서 한 번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바다가 가요, 바다가 가요. 그때 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지금 바다가 가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바다가 들어올 거야. 지금 바다가 가지만 같은 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역사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조수처럼 어떤 사건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그런 타이밍이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때가 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건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성경은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율법과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아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만드셨는데 그 시간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붙잡아라, 붙잡아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안 되었다.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붙잡아라, 붙잡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 때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오, 참 맑은 날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씨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는 똑같이 그저 별 차이가 없는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신 지 거의 120년이 찬 그 시점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에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를 치면서 주먹만한 물방울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은 과거에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홍수를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물체를 이 언덕 위에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미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너무 놀란 충격적인 그런 눈으로 하늘 쳐다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떤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태풍이 와도 여전히 지구는 갑니다. 별 이상이 없듯이 내일도 갈 것 같고 모레도 1년 후도 100년 후도 계속 구역구역 지구는 흘러갈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 천사의 영광을 대동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의 넋두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 갑자기 태양이 쨍쨍 비치는 그날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임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가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인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그 홍수가 오겠다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징조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의 뜻은 무드셀라. 죽을 때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죽을 때 온다. 뭐가 와요? 홍수가,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갈 때, 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곧 오겠다 하는 것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서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며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당시에 예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부정한 짐승들은 두 쌍씩, 정한 짐승들은 일곱 쌍씩 차곡차곡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몰지도 않았는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차례차례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신기한 광경을 과거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에 동물계와 그다음에 조류계에, 새들과 동물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죽어갑니까? 새들이 죽어갑니까? 때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많이 죽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때로 죽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겠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방주로 들어가듯이 정말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천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예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곧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약속을 주시었죠.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 주님께서 비가 올 때마다 인간들은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내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이런 것들이 천연재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우리 히브리 11장 39절과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인 말이죠.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말세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특별한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의인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시대마다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시기를, 그러나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면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면 그들의 그 증거의 아름다운 생애가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맨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골인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뛴 것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기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니면 저희로, 누구? 믿음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우고 경주해온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 천사가 정말 하늘 향해서 맹세하고 있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체치 않을 것이다. 곧 이룰 것이다. 아, 영원히 사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어떤 말씀합니까? 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것은 일곱 나팔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곱째 나팔 했으니까 일곱 나팔들의 예언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일곱 번째,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도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레르비아, 라우디가 이렇게 해서 이게 쭉 이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기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간 기간들마다의 교회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일곱 나팔도 이 세상에 어떤 사건들이 그런 기간 동안에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맨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에 있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과 쭉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하게 타락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하늘의 거룩한 천사와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 시대 마지막 시대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옛날에 말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고 다니엘이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고 이런 모든 과거의 주의 종들이 말씀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현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그저 우리만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다시 하늘로 들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은 자기의 친구들 가운데 3분의 1을 뺏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마귀의 범죄함과 반역함에 의해서 자기 친구들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선한 거룩한 천사들이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몇천 년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악랄한 그런 마귀들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천사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우주에서 함께 살 자들은 정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어야 할 것을 그들은 확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현실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늘에 들어와서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냐고, 다시는 속에서 범죄가 반역이 일어나지 아니할 완전한 의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주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심판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구나. 라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천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과 의혹이 마음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천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있는 타락한 교회와 하늘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다시 합치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과 해와가 창조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 지구 교회지만은 이 지구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같이 합쳐져 있는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자주 찾아와서 방문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반역으로 얼룩진 이 지구는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여기에 앞으로 구원받을 의인들을 영원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주 앞에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은,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그저 자기만 살짝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이 지구는 물론이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원히 천사와 함께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생애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아, 기쁩니다. 나는 하늘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회개로 이끌었고 그 회개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를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생애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일어나야 할 의인들,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온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모든 천사들이 아, 하나님 옳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의문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없어지고 심판받아야 할 때가 되었고 악인들과 의인들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며 이젠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에 데리고 오셔야 되며 이 지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입니다 라고 심판이 끝나서 그런 말이 우주에 퍼져 울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비밀이 이 지구 교회와 타락한 교회와 하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통일되는 경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혹시 주님께서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멸망받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의 잔이 차서 너무 급속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간을 더 많이 끌면 끌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악하게 되어서 더 많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실은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실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하늘과 천사들과 마귀까지도 모든 인간들이 보아서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마지막 참된 힘이 있는 증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아니면 먼저 의의 믿음의 경주로 한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무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는 흑암과 빛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류와 진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어떤 것을 증거해 보이셔서 하늘과 땅과 모두 다 동의해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젠 끝냈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정확한 그런 일과 사건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당신도 의롭게 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신다고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마귀는 인간들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오류를 뿌리고 바벨론에 포도주를 뿌리고 암흑 그 작전을 펴서 말이죠. 혼돈쾌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진리가 잘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진리는 전진했고 의인들은 전진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생기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뒤로 물러갔다가 또 부흥하다가 뒤로 물러갔다 하는 이 교회 안의 역사도 밀물과 썰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진리가 다 회복되고 모든 빛이 전부 다 이해된 완전한 빛과 진리를 이해하게 된 세대가 생겨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조건들을 이해하고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시대가 와야 합니다. 종교개혁 때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점점 회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의인의 길은 잠언 4장 18절이죠.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우리의 의인의 길은 점점 진리를 이해하는 빛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빛과 경험이 점점 더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물론 우리의 육체가 가장 연약하게 이렇게 유전 법칙으로 타락해서 연약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요? 아,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빛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가장 악하고 가장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의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마지막 증인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여러분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아, 피조물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 증인들을 고대하고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지막 증인들이 해야 할 마지막 논거, 마지막 논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텐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생애가 자기의 죄의 충동에 의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아닙니다. 자기가 타고난 죄의 습성에 의해서 죄의 본성대로 아닙니다. 어떤 교수의 가르침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질병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회복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의 기록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를 진 다음에는 후회가 생기고 후회가 막심하고 죄책감이 생기고 심판이 두렵고 우린 죄를 짓고 반역했기 때문에 우린 죄의 병을 안고 사는 환자들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죄책감을 먼저 없애주셔야 합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린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시되 마치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의롭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로 살도록 의의 원칙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소원을 갖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의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구원은 죄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온전하게 회복한 자들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병에서 회복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저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 믿었느냐 동의했느냐 이젠 구원이다.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생을 살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힘에서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시는 그 죄의 힘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하지 할 필요가 없도록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구원을 매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셨습니까? 구원을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저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잘 들으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이 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슴들이 외칩니다. 빨리 좀 끝내주시오. 예? 포수의 화살에 맞은 꿩들이, 새들이 죽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끝내주시오. 여러분, 바다에서 공해로 죽어가는 고래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고래들이 여러분 때 죽음을 하면서 여러분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그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차에 밟혀서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마귀가 잘못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할 수 없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한지, 예?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의롭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지, 그런 것들이 그들의 생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성경은요, 책들을 편다고 해서요. 책들에 다 그들의 생애가 기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만인 앞에 드러나서 공개되고 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찬송과 감사가 우주에 퍼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판장에서도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하늘을 가리시고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심판이 끝나야 할 텐데, 그것은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우리 인간들 앞에 주님께서 증명하셔야 할 텐데, 아,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강력한 증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예? 죄의 그 악함에서 구원받은 정말 참된 의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가 보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지막 증거가 나타나기를, 그러한 증인들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수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얻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죠. 근친 상간까지 있었어요. 아주 정말 죄가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정말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 거룩한 자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성도란 그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그 영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기오스는 성소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거룩한 장소. 성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어다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작품, 마지막 최종적인 증인되는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회개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성령님과 협력하고 계속 굴복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점점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그들이 의롭게 온전케 될 그 마지막의 그 지점을 주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나 주님께서 마지막 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루 이틀의 과정이 아니라 일생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절 좀 더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믿는 자들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몸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허용하고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매일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착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 속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실 것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완전히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 주자, 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 특별히 마지막 증인들을 주님께서 인치시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준비되고 그러한 마지막 증인들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법을 주님의 계명을 범한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옳고 주님의 구원이 옳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증거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로마서 3장 23절 20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만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만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으신다고요. 제가요, 한국에 있는 한 처녀에게 제가 중신을 쓰면서 중면하면서 예를 들자면 말이죠. 아, 미국에 한 청년이 있는데 아, 그 총각이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고 의롭다. 그렇게 제가 중신을 써서 제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보니까 이 청년 이 형편이 없어요. 바람을 피우고 정말 세상 죄에 대한 습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정말 문제가 많은 남편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중매를 쓴 저의 일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만약 그 속에서 다시 죄와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올바르다고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서 아무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데 아무나 다 봐주고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책들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함과 우리의 굴복함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신실한 증인들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여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 이렇게 믿음의 노독들이 전에 고생을 하며 경주해 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미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죽은 사람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증인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강력한 증인.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열 아들이 있다고 간주하십시다. 근데 아홉 명의 아들들이 오 아버지 그 일 못합니다 하고 이제가 반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일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아들 앞에서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들이 그 일을 해치우면 그 위에 있는 형들이 감히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연약한 가장 나쁜 환경 가운데 사는 14만 4천들을 불러 뽑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롭게 온전히 사는 모든 죄를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옳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 저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단 하루도 이 땅에 남아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늘 가길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 고통이 너무나 많고 성도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증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는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녀죠. 타락한 교회죠. 그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나 처녀 같은 자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세상에 살지만 죄에 속하지 않은 자들 악한 곳에 살지만 그 악에 속하지 않은 자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오늘의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다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생각의 발로죠. 생각이 순결해져서요.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씻음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들을 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방 바람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아직 아니다 때가 안 됐다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시간을 좀 벌어라 이렇게 사방 바람을 붙잡으신다고 요한계시록 7장은 말했어요. 그들이 누군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은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참된 이 증인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인침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계속 조금 더 붙잡으라고 연장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속히 오시지 않으실까요? 아,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참된 의인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대로 살고 죄를 승리하는 참된 의인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증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거긴 의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썩은 몸 그대로 병이 있는 그 몸 그대로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끔찍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한 번 다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본 사람들은 동시대,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제 불로 태워 죽임을 받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될 것입니다. 그때 성 밖에 멸망당할 자들이 성 안에 있는 자들 보고 우리나 저희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생활한 거나 저들이 생활한 거나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큰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멸망받을 자와 영원히 구원받을 의인들의 생애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증인들로 매일매일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제가 이번 주제의 제2부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진리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증인들, 마지막 의인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이해하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진리가, 그들이 이해해야 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도주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가르침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참된 진리, 성경의 올바른 말씀과 예언들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그 말씀에 대한 이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가.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은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웹이나 일부를 강의한 것과 좀 조금 이 배경이 다르죠. 좀 새로운 그런 녹화를 했죠. 이것은 생방송이 아니라 정말 녹화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부를 제가 강의한 것을 녹화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수로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대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국에 여행을, 선교여행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다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없이 제가 다시 녹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은 내용으로 강의한 것을 여러분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제가 웹이나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첫 번째 실제 숫자인가 상징 숫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14만 4천이 상징 숫자인가 실제 숫자인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실제 숫자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숫자인가 상징 숫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며 언제 있는 사람들인가, 무엇할 사람들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사방 바람을 주님께서 놓기 바로 직전에 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방 바람을 놓으면 그것은 마지막 칠지악이 떨어집니다. 세상 역사 끝나버립니다. 그 바로 직전에 살면서 준비되는 증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하며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을 때 홀연히 변화되어서 승천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또 질문들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아 누군지 우리가 당신은 14만 4천이고 나는 아니고 너는 맞고 저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은 천사들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4만 4천은 특수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이 내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모든 진리를 다 회복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성경대로 올바로 깨닫고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이 완전하게 내가 행동으로 행함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지점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란 상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고 끝났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어도 좋다는 라이센스를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는 그런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고 진리대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야 합니다. 우린 죄의 충동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습관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아름다운 의의 소원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9%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1%의 굴복과 영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발버둥 치면 목욕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구원의 경험을 해나가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멸령을 위해서 매일매일 뛰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굴복하고 매일매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말이죠. 뭐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보는 그런 것만 말씀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의도를 품을 수 있고 의로운 계획을 할 수 있으며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온전한 자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속히 오길 원하십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온 우주 앞에, 사람들 앞에, 심지어 마귀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증인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강력한 의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몇 명의 개인이 아니라 참된 의로운 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승리하며 온전히 살 수 있는 증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시여, 저희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여러분 2부를 곧 다시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다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러한 증인되게 하는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